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 회복 모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울증 회복 모임용 일부 학습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보다 더 깊이 자세하게 우울증 회복 모임의 내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울증 12단계 회복 모임이라는 주제로 우울증 회복의 마지막 회복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울증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요. 우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이 있네요. 선교사님, 과연 우울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 그러실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울증의 정확한 원인은 확실히 알려진 것이 없어서 아직은 미스터리입니다. 알려진 것이라곤 고작 우울증과 우울적 증상들을 야기하는 일부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한번 다음 다섯 가지 요인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나의 우울증에 관련된 것이 어느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육체적 질병이 우울증으로도 되었을 수 있다.
당뇨병, 갑상선 장애, 암, 우울형성 신부전, 파킨슨병, 그리고 단순한 바이러스병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료적 상태가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종합검진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약, 비처방약, 그리고 불법 마약들 모두에도 우울증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항고혈압제, 트랭큘라이저, 정신안정제, 스테로이드, 코데인을 포함한 처방약들, 알코올이나 마약 도취, 그리고 금단 증상 등은 모두가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이 현재 당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의한 것으로 의심이 가면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들의 우울증 병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형제, 부모 또는 친척들 중에서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울증에 처할 비율이 1.5배 내지 3배나 더 많으므로 당신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우울 경력 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어서 솔직히 우울증 병력을 이야기해 줄 것을 말해 보십시오.
네 번째, 환경적 스트레스도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
사망, 이혼, 주요 관계성, 직업과 같은 상실, 빈곤, 위험, 불확실성 등은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를 제공해서 갑자기 우울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조사들에서도 환경 및 사교적 스트레스는 실제로 뇌신경의 형태, 사이즈, 숫자들을 변형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심할 것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학적인 요인으로도 우울해질 수 있다.
대부분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유년기적 체험은 우울증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년기의 불안전한 상태가 성인이 되어서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생각의 습관이 우울증을 북돋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우울증도 중독증과 같이 재발이 우세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80%가 다시 우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우울증 회복 모임 참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다섯 가지 우울증 경로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우울증에 대해서 12번이나 방송을 하셨어도 아직도 알려주지 못한 우울증 회복 자료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우울증에 처한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 주시죠.
우울한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지키면 좋을 아홉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불가피한 부산물입니다. 본래 인간의 천성적인 낙천주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과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우리들의 유전적 및 사회적 유산을 조화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긴장 완화를 시도해보면 삶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도보, 명상, 즉 인식하면서 걸어라.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며 우리들의 육체는 항상 걸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힘을 들여서 공원 주위를 걸어도 아마 단시간 체내의 엔돌핀은 상승할 것이지만 장기간 기분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식을 하면서 걷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즉 걸으면서는 육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주위 경치의 변화, 걷는 지면,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동물, 사람 등을 인식하면서 걷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1년에 도보 명상, 영어로 말하면 walking meditat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민감한 인식 능력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깅이나 걸을 때에 감정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식은 우리 자신의 육체와 내면을 이끌어내서 자연과 조화시키는 일입니다.
둘째, 신체를 연결시키는 운동을 해라.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 오는 중에 언제인가부터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육체와의 연결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상처난 방법으로 걷고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부러워하게 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가나 에이로빅과 같은 부드럽고 의식적으로 신체 주요 부분에 자극이 가능한 운동은 우리를 육체와 다시 연결시켜 주어서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관심거리를 탐구해라.
인간만이 본능적으로 세상 모든 창조물들의 많은 호기심을 보여서 성공을 추구하는 유전적 특성이 성공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능력을 활용할 때에 우리들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음악을 듣거나 연주를 해봐라.
사람과 음악 간에 조화가 있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와서 우리들은 아직도 사물놀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흥이 나고 진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악이 오래되었어도 우리들의 유전인자는 음악으로부터 기분 좋은 감정을 보상받게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며 즐겨라.
우리들의 생체는 자연의 경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들은 자연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세계야말로 도회지나 시골, 심지어는 농장이 아닌 즉 우리들의 선천적인 본래의 고향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사무실에 화초 하나만 놓아두어도 편안한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장 시기에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서 놀았거나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덜 우울하거나 주의력 결핍 장애에 덜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어루만져 주거나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는 것은 고혈압과 스트레스를 크게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명상으로 위험 상황들을 회피하라.
우리들이 명상으로 그토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명상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연적인 반응을 유발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로 인간이 위험에 나타내는 세 가지 반응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또는 놀라서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깜짝 놀랄 상황에서는 죽은 채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을 해서 이러한 절대 정지 상태가 곧 절대 편안함인 것이며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신과 주변 위험에 대한 모든 의식들이 사라지게 되어 마치 깊은 명상에 처해 있을 때처럼 당신은 실제로 육체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명상은 우리들의 뇌 안에 이런 움직이지 못하는 반응, 프리즈 리액션을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명상은 사실상 우리들이 스트레스 위험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악과 예술은 우리들의 선천적인 속성이므로 예능에 관심을 기울여라.
고대에도 사람들은 동굴에 벽화를 그렸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들 자신의 몸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술적인 것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프로그래밍에 대한 불평과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들은 그러한 과정에 항복함으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지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은 모두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해 보아라.
우리들 모두는 영적으로 얽혀 있어서 신념체제가 필요하며 기도, 종교의식, 찬양, 목적감각 등과 같은 영적인 일들을 선천적으로 필요해서 이러한 영적 사항들을 더 추구할수록 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자연 마음도 더욱 편안해집니다.
아홉 번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아라.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우리들의 감정, 심리적 웰빙, 육체적 건강 모두는 우리들의 관계성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계성이 어려서 부모로부터 잘 지원받을 때에는 우울이나 불안감이 훨씬 덜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불안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일종의 지원적인 관계성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좋은 친구들과 편안한 마음을 갖는 일은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보상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성적 행위, 쇼핑, 도박, 음주, 마약 등의 다른 인위적인 위안 방법들은 일시적인 보상 방법에 불과하며 종말에는 자기 파멸과 우울로 치닫게 만들어 친구들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이상 아홉 가지 활동들은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삶을 진정 편안하게 하려면 가능한 여러 가지를 다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알고 실천만 하면 평생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는 중독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우울증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울증에 처하신 분들도 이와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예, 중독 회복에 나온 사람들이 나는 우울하다고 말할 때에 일반적인 우울 증상들보다는 다릅니다. 네. 먼저 회복 중에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우울증 형태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우울증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겪는 것처럼 우울하다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만 통상 반응적 우울증으로 관계성, 직업, 재정적 문제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상실감, 허탈감 또는 불만족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감정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중독자가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사이버 섹스 등 자신이 하던 중독 물체나 중독 행위 또는 코디펜던시와 같은 의존증을 포기하고 나면 한동안 우울증 기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추구해오던 어느 큰 부분을 갑자기 중단할 때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된 데에 대한 비애 기간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네. 수년간 중독이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했어도 네. 아직도 중독 회복자들은 슬픈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서 회복 참여자들이 완전히 중독증에 항복해야만 슬픔과 비탄에서도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약한 생각으로 야기된 우울증도 있을 텐데요.
예, 그런 경우가 회복 초기에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의 우울증은 부정적 이미지, 우울적 개성, 정서적 우울 또는 심리적 우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고약한 생각으로 야기되는 우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울증을 연상하게 만들어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유형은 우리들의 생각과 관련된 주위 사람들, 우리 자신, 장소, 사물, 생활 방법, 행동, 지각 등에 대한 우리들이 비틀어지고 불합리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고 등의 여부에 따라서도 생기며 우리들이 우울할 때는 더욱 과거, 현재, 미래를 부정적이고 어둡고 침울하게만 보기 때문에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고 우울 상태만 계속되어지므로 부정적인 성격 결함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부정적인 사고는 더욱 가중되기만 해서 회복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회복 참여자들은 고약한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중독증이나 의존증에 처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실제 상황이나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한 나머지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코올, 마약, 음식,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독자들은 회복하면서부터는 생체학적 우울증도 드러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지요?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회복 초기에는 중독행위 중단으로 인한 금단 증상으로 알았다가 네. 생체학적 우울증임을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생체학적 또는 화학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생각 및 행위를 조절하는 뇌화학물질의 불균형 탓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네. 최근 연구조사에서는 생체학적 우울증이 가족 내에서 생기는 유전적 요인과도 연관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12단계 회복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회복에 열심을 하다가도 회복 정체기를 맞아서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예, 회복 모임의 내면 실상을 너무나 잘 들춰내셨습니다.
아, 예.
그런 경우를 회복 정체 우울증, 영어로는 stuck in recovery depres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회복 정체 우울증은 거의 모든 12단계 회복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며 회복 시작 시는 물론 수년간 중독행위를 중단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회복 정체 우울증상은 회복 진전에 대한 혼돈에서 생기며 회복 12단계 이행의 에너지 및 신뢰심 부족, 권태, 좌절, 분노, 회복 프로그램이나 회복 동료들에 대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 등에서 나옵니다. 회복 중에 보이는 우울증은 부정적인 생각이든 또는 뇌화학물질의 불균형이든 회복을 저해 또는 방해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중독 문제 가정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처가 요구됩니다.
네, 그간 선교사님은 실제 회복 모임 진행만도 600여회 이상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연인은 4천여 명의 이상 참석자들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정서, 감정을 대해 오셨기 때문에 중독이나 우울증 회복 이론보다도 더 많은 실제 상황들을 아시고 계셔서 그간 100여회의 회복 방송을 하여 오셨어도 그 소중한 회복 자료들을 못다 드린 것이 참으로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우울증 회복 방송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복 모임에서 다루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마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들은 회복 방송에서 거의 매번 평온 기도문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회복 모임에서는 평온 기도문을 이머전시 프레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중독증 회복 모임에서는 평온 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과제를 하기도 하며
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따라서 해보시면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울한 분들이 실제로 실천해야 할 일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변화하자 이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change the things I can인데 우울증에 처하면 누구나 스스로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과 활동을 실행하려는 동기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통념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에만 더 휩싸이게 됩니다.
네.
비록 항우울성 약물 치료를 받아도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단계들이 필요해집니다.
네.
우리 함께 그간 심리학계와 회복 모임 분야에서 많은 우울자들을 인터뷰해서 확인해낸 실제로 우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요약한 정보들을 차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고 외부의 회복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우선 도움부터 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즉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음을 알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친구, 회복 모임 후원자, 상담자, 치료자, 목회자 또는 친척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이 중에도 회복 12단계 회복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체학적으로 우리들의 뇌 안에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네, 선교사님. 그러면 우울증 회복 모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겪은 우울했던 사항은 물론 앞으로도 겪게 될 사항들을 먼저 겪은 고참 회복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새로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 자신도 초기에 힘든 회복 과정을 잘 극복했는가를 인식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우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회복 모임 참석자들은 우울 감정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이 우울증을 야기하는가를 이해하게 되어서 올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대치를 내려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한계선에 큰 갭이 있을 때에는
네.
자연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12단계 회복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져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회복 방법에서도 한인 회복 참여자들은 빠른 회복을 바라는 경향들이지만 이는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회복 12단계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지기
네.
때문입니다.
네.
우리들이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면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도 덜 초점을 두게 되어서 자아심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리 회복 이론이나 방법을 많이 알아도 실행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행동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단계 회복 슬로건에도 Willingness without action is fantasy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공상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음이 우울할 때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회복할 동기의식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중독 및 우울증 회복에서 심리상담, 약물치료, 신앙성장 등은 회복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참석하거나 약을 복용하면 되는 수동적인 형태이지만 12단계 회복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독증 회복 모임에서 Nobody can do it for you, but you can't do it alone. 즉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회복해 줄 수 없고 당신 혼자의 힘으로도 회복을 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우울증 회복에도 그룹 회복이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회복 모임에서 내 문제를 잘 아는 다른 회복 참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은 어느 유능한 상담자나 목회자님의 말보다도 우울증 회복에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회복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마 전문가가 제일이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전문가를 찾으시는데 다음 세 가지 가이드라인도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첫째, 우울증과 12단계 회복을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보십시오. 둘째,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아도 우울증 회복 모임에 참여해서 12단계 회복을 하십시오. 셋째, 상담자, 후원자, 치료자들에게 정직하게 마음을 여십시오.
네,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인드, 다시 말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왜 우울증 회복에서 오픈마인드가 중요한 것일까요?
예, 12단계 회복 슬로건 중에는 Minds are like parachut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등에 쥐고 뛰어내릴 때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낙하산을 펼쳐야만 낙하산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낙하산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급속도로 지상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회복에 참여하는 행동은 마치 낙하산을 펴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회복에 억지로 참여를 해도 마음을 열지 못하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에 마음을 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덜 하는데도 도움이 되어 고통스러운 분노심이나 원한도 적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자연 마음은 외골수로만 치닫게 됩니다. 인터넷 개발로 요즘과 같이 회복 이론이나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기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회복 이론을 수집해서 우울증 회복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해도 새로운 회복 정보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 효과는 없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만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복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회복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마음을 열고 따를 때에 회복은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아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선교사님 혹시 사람들은 지나친 의존 때문에도 더 우울해지거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치게 외적인 일들의 행복의 가치를 둘 때에
네.
더 우울 심리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내 내면의 단점들을 보상 또는 수습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마구 구입하고 중독이나 우울적인 상황을 피해서 주거지를 옮기는 지리적 치료
네.
또는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수단 등을 시도합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을 통제하는 행위는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올바로 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회복 12단계는 회복 1단계에서
우리들은 우울증에 무기력했으며 우리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이런 학습 과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들은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을 통제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데 지나치게 의존되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possible과 할 수 없는 것, impossible을 구분해서 가능한 것에는 용기와 솔선수범을 보이고 불가능한 사항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학습 과정으로 안내해 주려는 것이 바로 회복 12단계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회복 1단계에서는 그간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불가능했던 것과 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불가능한 일들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회복 2단계부터 10단계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일들은 스스로 확인하고 보상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새롭게 하고 회복 11단계에 가서는 회복된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마지막 12단계에서는 내 자신의 회복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우울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우울증 회복을 원하는 분들은 어느 회복 모임이나 참여를 하시면 12단계 회복 원리는 자연히 접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이 편리하신 분들은 www.werecovery.org에서 이러한 회복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www.werecovery.org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울증 회복 모임 마지막 방송에서는 우울증의 다섯 가지 경로, 그리고 우울자들이 지켜야 할 아홉 가지 사항, 중독 회복 모임에서 볼 수 있는 우울증 형태, 그리고 우울증 회복 모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울 심리로 삶이 힘드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울증 회복 모임 내용을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마음과 다짐을 하기 위해서 12단계 회복 모임에서 매번 하는 평온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꽉 잡고 있는 한 우울증 회복 모임 참여자임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난날 주위 사람들을 조종, 가장 통제했던 불가능한 일들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 과정에서 제게 파시블한 일들에는 제 스스로 변화해서 과감히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파시블과 임파시블한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